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간절히 기다리거나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취직을 준비했던 취업 준비생은 지원한 회사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보 소식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얼마 전 수능을 친 고3 학생은 수능 시험을 실제로 참 잘 쳤다라는 그런 소식, 또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기쁜 소식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도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기쁜 소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기쁜 소식들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쁜 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소식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기쁜 소식은 세상의 기쁜 소식과 어떻게 구별되고 다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의 차이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말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은, 즉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쁜 소식들은 다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 아, 내가 정말 원하던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 이런 모든 세상의 기쁜 소식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과 바람에서 나오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12절에서 말씀하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세상 위에 계시며 세상의 근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은 아예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전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득과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오로지 여기에 초점과 목적이 다 실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취직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지 등등 다 전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과 목적이 실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육체적이고 표면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우주 만물과 오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는지 모든 인간은 왜 수많은 죄와 고통과 이 모든 아픔들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은 왜 죽음을 꼭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근원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복음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겉표면은 너무 멀쩡해 보입니다. 다들 잘생기고 이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다 잘 즐기고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상태는 죄에 오염되어 있다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상을 다 상실했으며 그로 인해 선이란 일절 행할 수 없고 일평생 죄로 인해 고통받다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태에 있다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 이 죽음을 안겨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완벽히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지 더불어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진짜 우리가 쫓고 살아가야 할, 목적으로 둬야 할 바른 인생이란 게 뭔지,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런 인생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를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만물과 오늘 우리들의 근원적인 것에 대해 밝혀내고 그 근본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 시작부터 모든 내용들과 이 복음들이 말하는 방향과 목적까지 모든 게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려 해도 절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과학적인 증거들,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도요,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이 복음이 참된 진리이고 진실이며 이 말씀대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란 걸 알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복음을 이해 못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복음을 그냥 세상 복음처럼 단번에 쉽게 받아들이고 세상 복음과 별 차이 없다라고 마냥 느끼게 된다면 오히려 오늘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시작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상 복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우리가 가진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복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믿음 있는 자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복음처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성공과 부를 얻게 해줄 거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줄 거다. 복음의 모든 방향과 목적, 이 모든 것을 오직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물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이런 류의 복음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둔갑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다 부자여야죠. 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갖고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길로 이끌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 오직 만물의 창조자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이 세상과 우리의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며 그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별하고 구별된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앞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지는 능력도 다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세상 복음과 다른 전통의 복음과 구별되었다라고 먼저 말한 뒤에 자신의 삶을 예시로 들며 복음이 가진 능력과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깊이 심취했으며 종교심이 투철하고 열정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유대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첫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믿음과 신앙이 어긋나버렸고 결국에는 구원의 진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참된 구원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율법과 죄의 족쇄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교에 있던 과거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때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기존 율법과 성전을 버리고 모독하는 배교자이자 이단을 쫓는 이단자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 사역하실 때 기존의 율법을 복음으로써 재해석하셨습니다. 진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을 훼손시키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과 성전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두 가지를 모독한 자로, 더불어서 신명기에 말하듯 이 예수님의 최후가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메시아를 꿈꾸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여겼으며 돌로 쳐 죽여야 할 배교자이자 신성 모독자이자 이단자라고 이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처단해야 된다라고 여겼는데요. 특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심하게 박해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신에게 복음이 계시된 이를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이 내용은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된 실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은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아는 예지예정 그리고 부르심의 구원사역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복음이 계시된 일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단순한 그냥 성경 지식, 그냥 안에 담긴 어떤 메시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은 이 안에 담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좋은 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 신비로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이며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한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눈다면 그것은 그냥 글자를 나누고 좋은 글귀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복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에 성공한다는 얘기들,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얘기와 우리의 복음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복음이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시작도 다르고 나타내는 능력도 다르듯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향력도 세상 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선 유대교에 심취했던 바울에게 복음이 비춰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유대교에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 자신이 산 복음으로서 비추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항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가 갑자기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이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을 만나러 간 이유는 박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지고 변화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달려간 이유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된 이 사실과 그분을 이제 믿게 되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갔던 겁니다. 삶이 나아가는 방향과 달려갈 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 유대교에 심취할 때 가졌던 생각, 마음, 신앙, 믿음, 말과 행동, 삶의 목적과 방향, 그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비춰지자 한순간에 바울 한 사람의 전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사람을 한순간에 완벽하게 뒤바꿀 수가 있을까요? 돈이 사람을 완벽하게 뒤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바뀐 척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돈이 생겼을 때 잠깐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전인격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나마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는 사람 간의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남녀 간에 갖는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물론 이것들은 어느 정도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딱딱한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조금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한계인 겁니다. 사람 간의 사랑이 우리의 전인격의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사람 간의 사랑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킨다면 오늘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천사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저를 봐도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간의 사랑도 사람을 완벽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기쁜 소식도 사람을 완벽하게 뒤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하나,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으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때 사람이 비로소 전인격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생각, 우리의 믿음과 신앙,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과 목적, 우리의 영혼부터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 버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선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살면서 딱 한 번 제가 있었던 어린이 예배를 못 갔는데요, 그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 야, 첫 예배를 빠지는 거구나 하면서 신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직까지 예배를 빠진 적은 군대 외에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련회도 참석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원이니까, 중고등부 임원이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보여주기 위해 믿음 있는 척을 했었습니다. 실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뇌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채플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산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누가 뭔가를 주입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과학적인 증거, 논리 정연한 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본능적으로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가 믿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아,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인간적인 것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얻는다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실감하게 되었었습니다. 더불어 제 마음과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 제 마음에는 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게 사라지지 않고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또 항상 죄로 인해서 악한 생각이 늘 가득했고 이유를 모르는 분노와 불안함과 두려움에 늘 떨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비춰지는 순간 그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이 완벽하게 채워졌고, 아니 채워지는 걸 넘어서서 진짜 기름이 차고 넘친다는 그 표현이 뭔지를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이런 만족함이 있구나. 더불어 내 안에 죄가 정말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졌으며, 악한 생각이나 분노, 불안함과 두려움이 단번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지금 나름 잘 지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제 입에 늘 욕은 아니지만 욕을 조금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너무 이상하고 신기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원래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여겨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치 누가 마음속에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졌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안 하려고 했고 절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꿈은 신문 1면에 내 이름 석자가 크게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참 웃긴 건 뭘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허망한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이 말도 안 되는 만족함과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 영원한 일이겠구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춰지는 그 순간에 단번에 다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이자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변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시는 줄 압니다. 더불어서 바로 이런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 얻고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복음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진짜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면서 죄만 쫓아 살던 우리들, 멸망으로 가던 우리들을 복음을 통해 이제 죄에서 건져내시고 보혈로서 죄 씻겨내시고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 하시며 이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진짜 진리와 소망과 생명이 있는 새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며 우리 마음에 간직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자신과 인생이 만약 달라지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진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사람인 겁니다. 복음의 참된 목적이 이루어졌으며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내 직업이 뭐고 가진 재산이 얼마고 내 형편이 어떻다는 걸로 복음이 역사했느니 안 했느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안 사랑하시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과 복음을 모르는 말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의 뜻을 따라 부가적으로 주시는 것들이지 그것으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통해 나의 전인격이 변화되고 실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며 복음에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 복음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더불어 세상 복음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손에 쥐어진 복음을 잘 활용하십시오. 복음을 내가 자주 듣고 읽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쉽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가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나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수많은 믿음의 축복과 은혜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시작부터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른 복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마음에 새겨지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샘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세상 복음 앞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동댕이 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또한 간직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